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8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11,755kHz로 새벽 2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 3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15,530kHz로 새벽 5시부터 6시까지 9,890kHz로 4회에 걸쳐 송출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밤 9시부터 10시까지 15,530kHz로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새벽 3시부터 4시까지 새벽 4시부터 5시까지 9,760kHz로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9시부터 10시까지 15,255kHz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교과 넷째 날 3월 20일 수요일 열방 중에 주의 영광을 선포하라. 시편 96편을 읽어보라. 이 시편에는 예배의 어떤 다양한 측면이 언급되어 있는가? 예배에는 여호와께 노래하고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선하심과 위대하심을 선포하고 예물을 들고 궁정에 들어가는 것이 포함된다. 시편은 예배의 친숙한 특징 외에 분명하게 알려지지 않은 다른 측면, 즉 만민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복음의 차원을 강조한다. 예배의 요소들과 복음 선포는 별개의 행동이 아니라 예배의 다양한 표현이다. 만민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것은 찬양의 구체적 맥락을 더해주고 예배를 충만하게 한다. 예배의 이유가 다른 민족에게 선포된 기별과 어떻게 일치하는지 생각해보라.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전도의 목표는 만민을 하나님의 백성과 연합시키고 궁극적으로 온 피조 세계가 주님을 경배하는 것이다. 예배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내적 인식에서 비롯된다. 그는 창조주이시며 왕이시고 재판관이시다. 따라서 예배는 하나님이 과거에 하신 일을 기억하고 현재의 놀라운 임재, 세상을 유지하고 다스리시는 것을 찬양하며 미래에 이루실 역사, 종말의 심판과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새 삶을 기대하는 것이다. 시편에서 심판은 현재 불의와 고통으로 신음하는 세상에 평화, 정의, 안녕의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온 땅은 하나님의 심판을 기대하며 즐거워한다. 동시에 주님이 의로우신 심판자라는 사실은 사람들이 거룩하고 떨림으로 그분을 경배하도록 동기를 주고 예배를 경홀히 여기지 않도록 경고한다. 예배는 엄청난 기쁨과 확신, 그리고 거룩한 두려움과 경외심을 모두 포함한다. 창조주요 심판자이신 분을 경배하라는 시편 96편의 전 우주적인 호소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복음 선포인 요한계시록 14장 6에서 12절의 새 천사의 기별에도 기록되어 있다. 여러 면에서 시편 96편은 창조, 구원, 예배, 심판을 포함하는 마지막 때의 모든 기별을 담고 있다. 교훈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깨닫고 경외하는 것이다. 전도의 궁극적인 목표도 만민을 하나님의 백성과 연합시켜 온 피조 세계가 주님을 경배하는 것이다. 묵상. 시편 96편을 새 천사의 기별과 비교해보고 묵상해보십시오. 적용. 시편 96편은 세상에 선포해야 할 말세의 기별과 동일한 근본 진리를 어떤 방식으로 가르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기별을 어떻게 증거해야 하겠습니까? 영감의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그 집회에 은혜를 주시고 인간의 입술로 선포된 그분의 진리에 능력을 주시도록 간구해야 한다.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드리는 자들의 생기 없는 태도는 목회가 더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큰 이유이다. 많은 사람의 마음에서 분명하고 뚜렷한 음성으로 흘러나온 노래의 선율은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모든 예배는 마치 회중의 스승께서 볼 수 있게 임하신 것처럼 경외감과 엄숙함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교회 증언 5권 493. 하나님을 더 잘 알아 합당하게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 앞에서 우리의 기도와 예배는 때때로 얼마나 부족합니까? 그럼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최고의 것으로 주님께 드리게 하옵소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감동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실망과 절망에 휩싸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큰 실망에 휩싸였는지 성경은 여러 곳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의 무거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름은 글로바와 다른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두 사람은 근래에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실망하여 자기의 고향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어깨는 처지고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고향에 돌아가 농사를 짓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자신들의 모든 것을 걸었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렇게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시편과 선지자의 글들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성경을 보러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밤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들은 예루살렘까지 한달음에 달려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이야기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의 일곱 제자들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슬픔과 고통을 잊기 위하여 밤새워 고기 잡는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요한복음 21장 앞에 있는 20장에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다락방에 모여 문을 굳게 잠그고 절망과 두려움에 떠는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갈피를 잡지 못하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40일 동안 그들을 다시 교육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하는 이유를 가르쳤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지 가르쳤을 것입니다. 자신의 죽음에 관한 예언,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결국은 다시 오실 것도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제자들의 교육을 마치신 이후 예수님은 드디어 감람산 위에 서셨습니다. 하늘로 가실 때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감람산 위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다음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실 때 하늘을 바라보고 있던 제자들에게 천사들은 이야기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을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애청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남기신 마지막 말씀은 내 증인이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내 증인이 되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는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마지막 시간에는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습니다. 초등학교 졸업식을 마치고 담임선생님이 마지막 했던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쟁직합니다. 이제 너희는 초등학교를 졸업했지만 다시 중학교를 시작할 것이다. 초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했던 것처럼 중학교 때도 열심히 공부해라. 중학교 졸업식을 마치고 담임선생님이 했던 마지막 말씀을 기억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들이 되거라. 고등학교 졸업식을 마치고 담임선생님이 했던 마지막 말씀을 기억합니다. 공부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대학에 입학하기 위하여 집을 떠나던 날 아침, 엄마가 저의 손에 1,000원짜리 몇 장 차비를 쥐어주시면서 하시던 말씀이 기억납니다. 얘야, 서울에 가거든 몸조심하고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특별히 아프지 말아야 한다. 대학을 마치고 졸업식 가던 그날 교수님이 하시던 말씀이 지금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어디서든 최선을 다하고 삼육의 이름을 다른 사람들 앞에 빛내야 한다. 우리 예수님도 감람산에 모인 500여 명의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무척이나 많았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제자들을 이 땅, 마귀의 땅에 놓고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걸었던 그 사람들을 놓고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이 그 수많은 말씀 가운데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적 21쪽에 보면 이런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복음 전도 사명은 그리스도의 왕국의 대선교 헌장이다. 제자들은 영혼들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만민에게 은혜의 초청을 하여야 한다. 그들은 사람들이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기별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가야 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될 교회의 선교 사명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사명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이야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에 달려 돌아가신 이야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야기, 그리고 다시 오실 이야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복음입니다. 주관하는 사람들이 들어야 될 복음입니다. 복음전도 19쪽은 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사단의 군사들은 많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온 세상에 흩어져 캄캄한 여러 지역에 진리의 깃발을 세워야 하고 사단의 왕국을 파괴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맡겨진 의무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야 될 의무입니다. 진젠돌프 백작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벌써 알고 있다.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하여 듣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합니다. 그들은 급하고 위급한 순간이 되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옛날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천재지변이 있거나 비가 오지 않으면 사람들은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은 무의식 중에 마음속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들은 예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자세하게 듣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믿은 우리들이, 먼저 한 우리들이 예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그들에게 증거해 줘야 된다고 진젠돌프 백작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침례를 받았으므로 그 값을 지불해야 한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전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먼저는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돌아보십시오. 다음에는 친구들을 찾아보십시오. 직장 동료들, 이웃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른 채 죽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들에게 영원한 복음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웨슬레이 어머니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일 나에게 30명의 아들이 있다면 모두 다 선교사로 보낼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사명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은 이렇게 위대하고 엄청난 일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파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정하라. 저는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종졸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구하고 요빠로 보내니라. 여기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 가이사랴라는 동네에 로마의 백부장이 살고 있었습니다. 백부장이란 그 말은 100명의 군대를 거느린 군대 장군이란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 이름은 고넬료였습니다. 그는 부자였습니다. 그는 귀족의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높은 지위와 신임을 얻었습니다. 명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로마의 높은 교육과 훈련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넬료가 유대인들을 만나면서 진실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온 가족을 하나님께 인도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구제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로마의 백부장이, 로마의 장군이 하나님을 이렇게 신실히 믿는다는 것은 실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고넬료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 고넬료가 하루는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9시라고 표현했는데요. 우리 시간으로 고치면 오후 3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환상 중에 천사가 고넬료를 찾아왔습니다.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천사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바에 가면 피장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집에 베드로는 지금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피장, 동물의 가족을 취급하는 피장의 집에 베드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집은 해변에 있다는 것도 천사는 자세히 알려주었습니다. 환상 중에서 깨어난 고넬료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종들을 보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종들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고하고 요바로 보내니라. 가이사랴에서 요바까지의 거리는 60km입니다. 자그마치 150리라 되는 거리를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망설이지 않고 고넬료는 베드로를 찾아서 종과 다른 하인을 보낸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한 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로 16절입니다.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더라. 시장하여 먹고자 함에 사람이 준비할 때에 비몽 사몽간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드리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또 소리가 있을 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삼나이다 한대. 또 두 번째 소리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리워 가니라. 성경은 계속해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넬료가 보낸 종들이 다음 날 12시쯤 베드로가 살고 있는 요바에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베드로는 그 시간에 정오의 기도를 위하여 옥상에 올라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가 고팠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환상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늘에서 보자기 하나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내 귀를 땅에 드리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자세히 보니 그 안에는 네 발 날린 짐승들이 가득했습니다. 기는 것들도 가득했습니다. 공중의 새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는데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베드로에게 잡아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속되고 부정한 것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음식들은 부정한 것인데 저는 절대로 그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깨끗한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 그렇게 세 번을 그리한 후에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환상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그 당시 베드로를 비롯한 유대인들의 생각은 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방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복된 소식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 주신 그 말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그 말씀을 들었지만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꺼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베드로의 생각을, 제자들의 생각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깨뜨리고 싶으셨습니다. 사도행적 96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자기 속에 든 물건들의 환상으로 주께서는 사도의 마음에서 이 편견을 없이하여 하늘에는 차별한 일이 없다는 중요한 진리를 가르치고자 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 같이 귀중하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구원 얻지 못할 백성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만의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독교인들을 위한 예수님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복음의 구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저 사람은 너무 성격이 괴팍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술집에 나가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은 너무 부자니까, 저 사람은 너무 바쁘니까, 저 사람은 소문난 망나니니까 예수님을 믿을 시간도 없고 자격도 없다고 우리는 지레 짐작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생각에는, 주님 보시기에는 이 자리에 전하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이나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똑같이 귀중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한 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7절로 27절입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하더니 마침 고넬료에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붙대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우거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저들어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가로되 내가 곧 너희의 찾는 사람이니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저희가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저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너를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대.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갈세 욥바 두어 형제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가로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의 모인 것을 보고 베드로는 고넬료가 보낸 종들을 따라 나섰습니다.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하여 60km를 따라간 것입니다. 그런데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도착했을 때 베드로는 깜짝 놀랐습니다. 베드로는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그곳에 온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 자리는 온 가족이 모여 있었습니다. 친척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부하들 여럿이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바라본 베드로는 신이 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에 대하여 자세히 가르쳤습니다. 침례에 대하여 자세히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베푸신 이적들, 십자에 달려들어 한 그 이야기, 그리고 마침내 부활하여 하늘로 승천하신 이야기를 그곳에서 증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라.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줌을 금하리오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도 유하기를 청하니라. 그렇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나게 증거할 때 성령님께서 참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말씀 연구의 뜨거움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참지 못하고 그 자리에 함께 하신 것입니다. 방언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통역을 세우지 않고도 서로 말하는 방언의 선물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감동을 받은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주님을 영접한 그들에게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어떻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습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고넬료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8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에 더욱 가까운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 어두운 죄악 세상 가운데서도 주께서는 당신의 사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실 많은 귀중한 보석과 같은 사람들을 가지고 계신다. 어느 곳에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굳게 설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권함을 받아 다른 사람들도 그분께 나가도록 강권할 것이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 복음을 강권하도록 이야기했습니다. 강권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배우 가운데 영국의 찰리 채플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희극 배우이지요. 그 사람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찰리 채플린은 대단히 열정적인 사람이고 완벽주의자였습니다. 그가 찍은 작품 가운데 가로등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가로등이라는 작품은 눈이 먼 꽃파는 아가씨와 불황자 채플린이 처음 만나는 장면인데 채플린은 이 장면을 찍기 위하여 무려 1년 동안 한 장면을 찍었다고 합니다. 당시 영화 시나리오에 보면 불황자 채플린은 길을 건널 때 길가에 서 있는 커다란 고급 승용차가 앞을 가로막고 있자 그 차를 돌아가지 않고 곧장 차문을 열고 들어가 반대편 차문을 통해 나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때 그 차 옆에 서 있던 눈이 먼 꽃파는 아가씨가 고급 승용차에 둔중하게 닫히는 문소리를 듣고 거기에서 나온 채플린은 불황자가 아닌 백만장자로 생각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눈이 먼 아가씨가 어떻게 불황자 채플린을 백만장자로 착각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채플린은 고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건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설사 눈이먼 아가씨가 고급 승용차의 문 여닫는 소리를 듣고 그 안에서 내리는 채플린을 백만장자로 착각한다 치더라도 그것을 관객이 믿을 수 있게 하기에는 설득력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채플린이 이 영화 한 편을 찍는데 총 543일이 걸렸는데 그중 368일을 눈이 먼 꽃 파는 아가씨와 만나는 장면을 찍는데 소비했다는 것입니다. 즉, 그런 이 한 장면을 찍기 위하여 수천 번도 넘게 고급 승용차에 탔다가 내리는 연기를 반복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집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채플린은 영화 감독이자 주연 배우인이 그렇다 치더라도 꽃 파는 아가씨 역을 맡은 그 사람은 매일 하루 종일 그것도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한자리에서 똑같은 포즈를 취하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부탁하신 말씀, 내 증인이 되라.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의 영화 감독도 한 장면을 찍기 위하여 그렇게 정성을 들이고 오랜 시간을 보내는데 애청자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그 부탁을 받아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을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명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상의 오솔길의 유병숙입니다. 이 시간은 당신의 자녀들과 교회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담긴 엘렌 G. 화이트 교회 증언 1권을 함께 명상해 보겠습니다. 그 후의 활동. 한두 사람은 가정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어서 집회 장소를 떠나갔다. 약 20세 되는 한 젊은이가 우리를 만나서 진리의 기별을 듣고자 40마일을 걸어왔다. 그는 지금까지 한 번도 신앙을 고백한 적이 없었다. 그러나 그는 떠나가기 전에 주님의 편을 택하여 서게 되었다. 그 집회는 가장 훌륭한 집회 중에 하나였다. 집회가 마치자 볼 형제는 너희 아버지께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잘못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아버지의 용서를 구했다. 그런 다음에 그는 내게 와서 큰 상처를 주었노라고 고백했다. 그는 나를 용서해주고 하나님께서도 용서해 주시도록 기도드려 주시겠습니까? 라고 말했다. 우리는 우리가 용서받기를 바라는 그만큼 거리낌 없이 용서해 주겠노라고 그에게 약속했다. 우리는 하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 것을 느끼고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모두 헤어졌다. 저녁에는 우리가 집회를 열지 않았다. 목요일에 우리는 새벽 4시에 일어났다. 밤 동안에 내린 비는 아직도 그치지 않고 있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벨로우즈 폴스까지의 25마일의 길을 가고자 출발했다. 가파른 언덕을 피하기 위하여 들판을 뚫고 뻗어 있는 소로를 지나가게 된 최초의 4마일은 너무도 길이 험했다. 돌을 넘어가고 갈아 놓은 땅을 지나는 동안 우리는 썰매에서 거의 밖으로 떨어져 나갈 뻔했다. 해가 뜰 무렵에 폭풍우는 지나가고 공도에 들어서자 우리는 매우 멋진 썰매 여행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날씨가 매우 좋았으므로 우리에게는 여행하기에 가장 아름다운 날이었다. 벨로우즈 폴스에 도착하자 우리가 급행열차를 타기에는 한 시간이 늦고 완행열차를 타기에는 한 시간 일찍 도착한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저녁 9시가 되기 전에 세인트 알반스까지 갈 수 없었다. 우리는 멋진 객차 안에서 좌석을 잡고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간단한 음식을 맛있게 먹었다. 그 후 우리는 가능한 한 잠을 자고자 했다. 깜빡 잠이 들었을 때 누군가가 나의 어깨를 꽤 세게 흔들었다. 눈을 떠보니 잘생긴 어떤 부인이 나를 굽어보고 있었다. 그 여자는 입을 열었다. 나를 아시겠습니까? 나는 체이스 자매입니다. 차는 화이트 리버의 정거에 있습니다. 불과 2, 3분밖에 정거하지 않습니다. 나는 바로 이 부근에 사는데 이번 주 내내 매일 와서 당신을 만나고자 차 안을 뒤졌습니다. 나는 그때 뉴포트에 있는 그녀의 집에서 식사를 함께한 것을 기억했다. 그녀는 우리를 만나게 된 것을 매우 기뻐했다. 그녀의 어머니와 그녀가 외롭게 안식일을 지키고 있다. 그녀의 남편은 열차의 차장이다. 그녀는 재빨리 이야기했다. 그녀는 참석할 수 있는 집회가 없기 때문에 리뷰지를 매우 소중히 여긴다고 말했다. 그녀는 이웃 사람에게 서적을 나누어 주기를 원했다. 그러나 그녀는 서적이나 인쇄물을 구입하는 데 쓰여지는 모든 돈을 자기가 스스로 벌지 않으면 안 되었다. 비록 짧기는 해도 우리는 유익한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차가 떠나기 때문에 우리는 헤어질 수밖에 없었다. 세인트 알반스에서 우리는 고울드 형제와 에이시 보르도우 형제를 만났다. 보르도우 형제는 지붕에 있는 편리하게 만든 한 마차와 두 마리의 말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매우 느리게 마차를 몰았다. 그리하여 우리는 새벽 1시가 지난 후에야 에노스버그에 도착하게 되었다. 우리는 매우 피곤하고 추웠다. 우리는 2시가 조금 지나서 잠자리에 들어 7시가 넘도록 잤다. 안식일 아침, 비록 길이 좋지 않고 썰매도 좋은 마차도 없지만 이곳에 꽤 많은 사람이 모였다. 나는 바로 집회 장소로 가서 잠깐 동안 협의의 시간을 가졌다. 너희 아버지가 오전에 이야기하고 오후에는 내가 이야기하기로 되어 있다. 우리는 주님께서 도와주시도록 기도한다. 내가 편지를 너무 길게 쓰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관심을 가진 사람들, 특별히 화이트 어머니 아버지에게 이 편지를 읽어드려라. 에드슨, 너는 우리가 할 일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것이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않기를 바란다. 너의 아버지는 스스로를 위하여 열심히, 너무도 열심히 일을 하신다. 그는 때때로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깨닫게 되는데 이것이 그에게 새 힘을 주고 사업의 기쁨을 누리게 해준다. 우리는 동부로 온 이래 휴식을 취할 수 없다. 우리는 힘을 다하여 활동해 왔다. 우리의 연약한 활동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에게 유익이 되기를 바란다. 에드슨, 민노라는 너의 공헌이 규모 있는 생활과 경건한 행실로 단장되기를 바란다. 열심 있는 사람이 되라. 사업에 열성을 다하고 인내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겸손과 온유를 개발시키라. 이것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할 것이다. 내 자신을 예수님 안에 감추라.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과 자존심은 희생시켜버리라. 오늘은 당신의 자녀들과 교회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담긴 엘렌 G. 화이트 교회 증언 1권을 함께 명상해 보았습니다. 명상의 오솔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비한 자연에서 몇 가지 주제를 골라 소개해드리는 아름다운 세계 시간, 저는 진행의 송은영입니다. 파란색은 450에서 500나노미터 가량의 파장을 갖는 색으로 빛의 굴절률이 빨간색 다음으로 작은 색깔인 노란색과 달리 빛의 굴절률이 보라색 다음으로 큰 색깔입니다. 파란색은 세계적으로 선호도가 가장 높습니다. 미국과 독일, 영국, 인도네시아 등의 여러 국가에서 가장 선호하는 색깔이 파란색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심지어는 빨간색과 노란색을 좋아하기로 유명한 중국에서도 파란색의 선호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파란색 계통으로 도배가 된 방에 있으면 시간이 실제보다 천천히 간다고 느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20분 앉아 있었는데 10분이 지난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공부방을 파란색으로 꾸미면 효과적입니다. 반면 붉은색은 그와 반대의 효과를 냅니다. 파란색은 식욕을 감퇴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사람이 먹는 음식 중에서는 색소를 넣은 음식을 제외하면 파란 음식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디저트와 음료수로는 파란색 계통이 다른 음식보다 훨씬 잘 쓰이는 편이며, 특히 차갑게 먹는 음료수와 디저트류의 경우는 파란색이 쓰여도 식욕이 크게 떨어지는 반응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컴퓨터 그래픽 작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쁜 파란색을 만드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파란색은 다루기 어려운 편이기 때문에 보통 밝은 파란색으로 간주되는 하늘색과 어두운 파란색으로 간주되는 남색을 구분하는 요소가 밝기의 차이가 아니라 파장의 차이이기 때문입니다. 예로부터 빛의 색을 제외하고 자연에서 파란색 색소는 발견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바다와 하늘의 경우 실제로 파란 것이 아니라 빛의 산란 때문에 파랗게 보이는 것이며, 거의 모든 동물과 식물 중에서 실제로 하늘색과 파란색 색소를 몸에 지닌 종은 1%밖에 되지 않고, 절대 다수의 파란색 동물과 식물들은 실제로는 파란 것이 아니라 파랗게 보이는 것일 뿐입니다. 이는 빛의 산란을 이용한 방법인데, 특유의 신체 구조를 이용하여 자신의 몸에 지닌 많은 다양한 색깔 중 오직 하늘색과 파란색 빛만 반사해내어 자신을 파랗게 인지하는 눈속임을 하게 하는 것뿐입니다. 사람들의 파란 눈망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파란색 색소를 실제로 몸에 지닌 1%의 동물은 새우와 가재, 개 등의 십각목이 주류를 이루는데, 이러한 생물들은 사람들이 파랗다고 인식하지 못합니다. 이는 청색소만큼이나 적색소도 함께 지니고 있어서 청회색 내지는 적갈색을 띠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십각목 생물들은 청색소와 함께 아스타크산틴이나 베타카로틴 같은 적색소를 낙엽이나 플랑크톤 등으로 축적하는데, 이는 흰살 생선인 연어나 백색 깃털인 홍학의 색이 붉은 이유와 같습니다. 두 색소가 섞이면서 회색에서 적갈색을 띠게 됩니다. 새우나 가재, 게가 익히면 붉어지는 이유도 십각목의 청색소가 고온에서 파괴되어 붉은색이 도드라지기 때문이어서, 실제로 몸에 파란 색소를 가지고 있는 동시에 파란색으로 보이기까지 하는 동식물은 지구 전체를 통틀어서 0.1%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희귀합니다. 과학자들은 청색 색소를 가지지 못한 꽃을 청색 색소를 지닌 꽃으로 만들려고 수차례 품종 개량을 시도했지만 아직은 보라색 수준에서 그치고 있습니다. 파란색은 바다와 하늘의 색이라 쾌적하고 상쾌한 분위기의 은유로 자주 활용되며, 미국이나 영국 같은 나라의 국기의 바탕색입니다. 파란색은 유럽인과 미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색깔 1순위이며, 이런 이유 때문에 유럽연합 깃발의 배경색으로 채택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리스의 상징색이자 그리스의 국기에 들어가는 색입니다. 유럽과 미국을 제외하더라도 개인적인 선호도를 따졌을 때 거의 대부분의 나라의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색깔 1위를 차지합니다. 구시대적인 사상으로 파란색이 남성의 색이라는 편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원래 동양권에서의 파란색은 음양 중 음, 즉 여성을 대표하며 상징하는 색이었습니다. 유대교에서도 가장 중요한 색으로 여겨져 이스라엘 국기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빨간색이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진보주의, 혁명, 좌파 등을 상징하는 색인 것과는 반대로 파란색은 자유주의와 보수주의, 중도 우파 또는 우파를 상징합니다. 냉전기에는 공산 진영과 대립하는 자유 진영을 상징하는 색상으로 쓰였습니다. 흔히 공부할 때 노트에 공부할 것을 적으면서 암기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때 검은 펜보다 파란 펜으로 적으며 공부하는 것이 훨씬 더 학습 효과가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행동 심리학 관점에서 파란색은 흥분 상태를 가라앉히는 진정 효과가 높다고 합니다. 그 예로 활락가로 유명한 영국 뷰캐넌 스트리트의 가로등을 오렌지색에서 파란색으로 바꾸면서 범죄의 발생률이 격감했고 일본 나라현에서 최초로 파란색 가로등을 도입하자 범죄 건수가 대폭 감소했다고 합니다. 파란색의 진정 효과가 범죄 예방으로 이어진 실례라 하겠습니다. 또한 파란 펜은 인상 효과가 높아 학습력을 높여줍니다. 인상 효과란 일반적으로 책이나 노트 필기의 글자는 대부분 검은색인데 노트 필기를 파란색으로 하게 된다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 모습이 깊게 인상에 남아 기억력이 향상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뇌는 파란색을 보면 뇌를 활성화시키는 세로토닌이 분비되어 기억력이 증진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란색 공부법도 등장했는데 파란색 공부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노트에 파란색 펜으로 듣고 본 것을 모두 적으면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예로부터 효과적인 암기 방법 중 하나로 손꼽혀왔던 노트 한 면에 빽빽하게 글씨를 쓰면서 외우는 학습법과 비슷한데 이때 펜의 색깔을 파란색으로 바꾸는 것뿐입니다. 일본에서 파란 펜 공부법으로 책을 써 국내외에서 좋은 반응을 얻은 아이카와 히데키는 파란색 공부법은 세계에서 가장 단순한 공부법이라며 아날로그적인 방식으로 오감을 자극하면 잠재력이 발휘되는 것처럼 파란 펜으로 공부를 하는 것은 뇌의 그림을 박아 기억력을 자극하기 때문에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인 젊은이들에게 매우 필요한 방법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실험에서 검정과 파랑, 빨간 세 가지 색으로 각각 알파벳 20자를 써 1분간의 암기력을 측정한 결과 놀랍게도 약 70%의 피실험자가 파란색을 사용했을 경우 가장 많은 수의 알파벳을 외운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창세기 1장 7절에는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파란 빛으로 하늘과 바다를 볼 수 있도록 물들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아름다운 세계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아사도라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